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보배로우신 자리가 기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가슴 속에 묶여있던 모든 답답한 기도 제목들이 오늘 하나하나 하나님께 응답받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어제의 본문과 연결된 컨텍스트 안에 들어있죠. 예수께서 안식일날 바리새인의 이 두령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저녁 식사를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순수한 의도였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함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이었는데 고창병이라는 그런 나쁜 병에 걸린 사람이 눈앞에 있었어요. 이것은 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문제로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 한 계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중을 뚫어보시고 오히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고 물으심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때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 사람들은 그 순간 예수님의 그 영적인 권위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는데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저녁 식사 세팅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희한한 장면을 보시고 좀 마음에 힘드셨나 봐요. 잔치에 초대된 많은 사람들이 다 상자에 앉기 위해서 이 VIP 자리에 앉기 위해서 몰려드는 장면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잔치 자리의 상자라고 하면은 주인의 오른편 바로 옆자리를 가리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헤드 테이블이죠. 여기에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나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주인과 각별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앉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것은 진짜 그 자리가 뭐 황금관 자리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즘도 보면 뭐 청와대 만찬 같은 데 가면 누가 대통령의 헤드 테이블에 앉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리가 예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네 인생 사는 게 다 자리 다툼 아니겠습니까? 어느 모임에서 식사할 때 누가 회장님 옆에 앉느냐. 심지어는 누가 목사님 옆에 앉는가. 그것까지도 막 보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하면 서로 굉장히 마음 상하는 게 이게 자리 문제입니다. 다들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은 바로 자존심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40대 남성 전도 집회를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리셉션 그쪽 관계에서 이제 조금 전체 세팅 기획을 했었는데 초대된 불신자 남성이 한 4, 500명 정도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 본당 치열을 빼고 전부 다 그 호텔 테이블, 리셉션 같이 다 만들어 놨는데 자리 배치를 그냥 무작위로 다 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소동이 일어나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안내팀한테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아, 남자분 한 분이 너무 화를 낸다는 거죠. 왜 그러냐고 자기 자리를 뒤쪽으로 배치했다. 왜 그게 화가 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자기가 한 몇 달 전에 직장을 잃고 집에서 논다는 거지. 근데 교회에서 다 이렇게 사전 보고 이렇게 직업이 좋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앞에 앉히고 본인은 뒤에 앉힌 게 아니냐는 거예요. 치밀히 기획된 의도로 자기를 무시하기 위해서. 아, 그때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구나. 우리는 뭐 가나다라 순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무작위로 섞어서 그냥 배치한 건데. 그래서 그분 제일 앞에, 목사님 바로 제일 앞자리에 그냥 앉게 해드리라 그랬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그런데 우리네 인생에서 자리 문제가 정말 예민해요.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좋은 대학에 아이들을 보내려고 하고 그렇게 돈 벌고 싶어하고 출세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 자존심인데 이게 열등감과 교만의 문제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밑에 자리 있을 때 열등감에 가득 찬 사람은요, 조금만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남 사정없이 무시하는 아마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다 자리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을 딱 보시면서 전 세계 어느 인류 문화에서 있는 이 자리 다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던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본문 잘 봐야 됩니다. 하늘나라 질서는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른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강한 명예욕과 경쟁심으로 서로 잔치상에서 좋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싸우는 바리새인들의 교만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잔치를 청한 자는 이 비유에서 궁극적으로 이 집주인이 하나님을 가르치죠. 진짜 상석에 앉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딱 보여주시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그것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는 스스로 먼저 끝자리에 가서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도적으로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주인이 와서 높여주겠지 그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그 동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못된 나무꾼이 아니란 말이죠. 던져버리면 다 산신령이 나와서 잘해주겠지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끝자리에 가서 앉은 사람은 진짜 진심으로 자기는 이 끝자리도 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회개했던 바로 그 세리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떡이라도 달라던 그 한 불쌍한 가나안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나라고 진짜 마음으로부터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천국 제일 끝자리라도 천국 가게 되는 걸 감사하는 구원열차의 제일 3등석 끝자리에 서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태워준 것 자체를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을 오히려 친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십니다. 버시어.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 질서와 똑같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세상식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다. 대통령이면 교회 와서도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장군이면 교회 와서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도 사장도 회장님도 장군도 주차 안내를 하고 설거지 봉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명품 옷을 입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명품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명품 영혼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11절 굉장히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주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은근히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자기 자랑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좋으련만 자기 옆에까지 변주까지 넣으면서 살짝 도와주면서 자기 자랑 계속 시키고 우리가 얼마나 이 그 셀프 프로모션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기 PR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서 열방 앞에 높여주셨기 때문에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아무도 깔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패역한 길로 들었으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손을 거두어 버렸고 열방이 이스라엘을 부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좋은 자리 안 앉으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셨는데도 왕궁에 안 오시고 예수님이 왕궁의 왕자로 왔다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왕궁의 왕자로 왔다 한들 예수님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에서.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땅의 왕자도 아니고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한 몫으로 오셔서 30년을 묵묵히 예수님은 1등석 안 타시고 항상 이코노미도 안 타시고 그렇게 그 자리를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기죽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영광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낮은 일을 한들 남의 발을 씻긴들 예수님 자존감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있는 위치 때문에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우리 애가 명문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어서 낳은 자식이 명문대 들어간다고 사랑하고 그렇지 않다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항상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항상 소중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은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뭐 마크 주커버그 이 사람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 수많은 권력자를 앉히시고 떨어뜨리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인기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명예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거둬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자리 싸움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대통령 헤드 테이블에 누가 앉았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참 사랑하는 우리 윤용주 장로님이 청와대 무슨 리셉션에서 헤드 테이블로 특별히 초청받았어요. 그 문화 쪽에서 기여한 공로로 그 대통령이랑 앉는 한 네 명 앉는 그 자리인데 딱 청와대 초대를 받고 딱 보니까 깜짝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딱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냐? 그랬더니 청와대에서 난리가 났어. 헤드 테이블에 초대받고 자리 딱 비게 거절한 손님은 이 사람뿐이에요. 아주 그 비서실장이 몇 번씩 전화가 왔고 VIP 대통령께 무슨 섭섭한 감정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중요한 일이 어떤 중요한 일입니까? 미룰 수 없어요. 좀 미룰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이냐 하면은 한 목사님이 지방교회 와서 개척을 하셨는데 보통 교회에서 아주 안정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셨어요. 1,000명 넘는 교회에서. 그런데 이분이 평생에 자기가 한 번도 개척을 못 해본 게 하나님께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완전히 안정적인 교회를 내려놓고 다른 지방에 가서 진짜 힘들게 개척을 하셔서 이제 한 100명, 200명 정도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자처럼 사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스토리를 장로님이 너무 잘 아는데 그 교회에 이제 몇 주년 기념 예배 간증 집회를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거기를 두고 청와대를 가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회 집회 때문에 그걸 캔슬해버리더라고요. 청와대 헤드테이블 그 리셉션을. 제가 참 존경하게 됐어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다른 거죠. 우리는 그 한 번 가문의 역사에 남을 거 아닙니까? 헤드테이블에 앉아서 대통령이랑 밥 먹은 다음에 사진 딱 찍어서 우리는 딱 표구해서 붙이면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어디 가서 유명한 사람 옆자리에 그렇게 앉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헤드테이블에 누가 앉느냐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세상에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 옆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총장 옆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그러나 바로 가난하고 힘든 노숙자들 옆에 앉아서 같이 식사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상관이 없어야 돼요. 보석은 어디에 던져놔도 보석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우리가 바뀌어요.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그분의 겸손을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12절 14절에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베푸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은 절대 청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에요. 다만 항상 가까운 친척이나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만 밥 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관행을 꾸짖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도 뭐 기회가 되면 먹겠지만은 정말 가능한 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항상 밥을 사주고 베풀어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죠. 특히 너희들에게 갚아줄 것을 계산하는 그런 머리를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보답할 힘이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대접해야 도저히 인간의 화폐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하늘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페이버를 리턴할 정도의 사람한테 주시면 여러분이 투자한 것만큼 그렇게 돌아올 거예요. 100원 주고 100원 받고. 그러나 갚아줄 힘이 없는 사람한테 그냥 주면 여러분이 만원짜리 밥 사준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해서 판단하세요.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인가. 14절을 읽어보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의인들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을 준다. 그 상급은 하나님이 스탠다드로 주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전도한 게 최고의 상급이고 그 다음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준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올해 또 우리의 러브펀드를 후원하게 된 우리 교단의 15개 미자리께 목사님들 모시고 우리가 좋은 밥을 대접해드리고 그걸 이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분들 얘기를 착 들어보니까 저분들이 우리가 한테 받은 이 지원금이나 이걸 갖다가 받을 아마 제 살아있는 동안에 갚을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하신 헌금이 쌓아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부탁해서 이 사랑이 그냥 여러분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으면 그걸로 우리는 참 기쁠 것이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 부자가 되면 남을 도와줘야지 그렇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도 부자예요. 지금 10,000원 벌면서 1,000원을 가난한 이웃에게 줄 수 없는 사람은요. 10억을 벌어도 결코 1억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전도사 시절부터 그 결심을 하나님께 하고 살았습니다. 목회자지만 나 어디 가서 항상 얻어먹지 않겠다. 나한테 대접해주는 분 대접은 받지만 어디 가든지 내가 동료 목회자들 또 후배 전도사들 모일 때 내가 밥을 사주는 사람이 되겠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목회를 하게 돼도 그렇고 내 개인으로도 그렇고 내가 항상 퍼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제가 20년 전부터 그걸 선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이 못된 구두쇠 신보로 살아가면요, 하늘나라 창고가 열리지를 않아요. 저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창고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보다 못하고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눈에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돕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가 겸손에 관한 것이라면 두 번째 비유는 무조건적인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겸손과 사랑입니다. 세상 질서와 역류하는 이 겸손과 사랑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세상 질서와는 다른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높은 자리, 유명한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누가 거기 앉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 관심 때문에 이렇게 피곤합니다. 이렇게 경쟁합니다. 이렇게 미워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 관심 끄게 하여 주옵소서. 유명한 자와 있든 가난한 자와 있든 항상 초연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불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